오늘은 7과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 하고요. 다음에는요, 다음 시간에는 사과를 합니다. 사과. 그러니까 잘 적어 놓으셨다가, 세례요한 제가 보니까 너무 멋쟁이에요. 세례요한 진짜 멋쟁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 그 멋쟁이 한번 보면서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한번 그런 신앙인 되기를 우리 바라면서 한번 오늘 저녁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장강 10시 되면 마치드릴 거예요. 마칠 겁니다. 10시 전에 마치든지 하여튼하고 남아서도 10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도 굉장히 빨리 나가지만은요, 즐겁게 하시고, 또 우리 뭐 언제 또 동기동창들 봅니까? 우리 옆에 동기동창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동창입니다. 동기입니다. 우리는 동산대학이지 않습니까? 동산대학. 우리 동산대학에 구호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우리 애도 아빠 좀 이렇게 나가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해?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꼭 띠둘러야 될 거 안 같아요? 저도 이 공부를 좀 밑에서 하고 싶은데 저쪽이 덜 보이지 싶어서 올라왔는데 다 보이는 장소가 있으면 이걸 옮겨서 저도 밑에서 마이크를 쥐고 하면 저도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 지난주에 1과를 했습니다. 1과 누구에 대해서 했습니까? 아담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담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 붉은 땅, 흙.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예,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무슨 존재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영을 넘겨주는 사람이 됐고 또 육신을 넘겨주는 사람이 됐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는 영입니까? 예, 살리는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그걸 공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 먹어도 좋고 다 해도 되는데 뭐 하나만 금하셨습니까?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길죠, 그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거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고, 너는 섬겨야 되는 분이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딱 요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딱 따먹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내 후손과 그리고 뱀한테 저주하면서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19절인가 보시면은,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그럽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1장 지금 쑥 섭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무슨 옷을 지어줬습니까? 예, 가죽옷. 가죽옷 대답 나오시면 굉장히 많이 지금 이해한 겁니다. 이 가죽옷이 옷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비린내가 나고 그 가죽옷을 입고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존재를 죽여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먼저 보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 오늘 37가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구약에서 계속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구절 첫 번째 한번 주실래요? 말라기 4장 5절. 세례요한에 대한 표현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 누구를요? 엘리야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에 보면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능력으로 예수님 전에 누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나 그러면 요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패스오버 잔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할 때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엘리야 잔이라 그래가지고 엘리야 잔을 아무도 앉지 않고 가장 좋은 잔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고 성경이 했기 때문에 요 엘리야 잔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낸다 그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세례요한이에요. 오늘 과 저 뒤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그건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은 시간 딱 되면 마치고 집에 가서 푹 쉬시게 하려고요. 공부도 화끈하게 하고 해야지 찌쩜찌쩜 우리 목사님은 길고 진지하게 하셔. 그럼 되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확 밀어제껴가지고 머리 확 집어넣고 가셔서 뭐 쉬시면서 기억나는 거 몇 개 반추하시고 가슴에 잡아놓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말라기 3장 1절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보라 내가 내 누구를요?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오늘 이 성경구절 뒤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뒤에 거 안 하려고 아예 먼저 찾아가지고 구약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먼저 온다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예, 이사야 40장 3절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세례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의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막 외치면 허공이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허공이 없어져도 진짜 말만 하는 거 있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무대에서 퇴장을 합니다. 한 서른 살쯤에 퇴장을 합니다. 근데 서른 살쯤에 퇴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참 안 됐기도 하지만은요, 이 사람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저도 이 37가 며칠 동안 준비를 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세례요한 보니까요, 가슴이 벅찬 거 있죠? 우리 그 세례요한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이 이사야 40장 3절 보면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뭐 외치는 자라고도 안 그러고요. 소리는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세례요한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앞길을 닦아줬습니다. 예비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늘 세례요한 딱 들어가 보시면요, 이분이 진짜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요 진짜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는데 이분은 예수님 진짜 형이에요. 오늘은 촌수까지도 나옵니다. 촌수까지도. 제가 그걸 막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데는 그 촌수를 기록해놓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친척이라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 한번 성경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이 교재에 있는 것 중에 먼저 또 한 가지 봅니다.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외모가 어땠습니까? 외모를 먼저 한번 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요. 세례요한의 외모입니다. 이런 건 읽으시면서 옷을 입히셔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쁘시면서 머리에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요한 그러면 머릿속에 문장으로 남아있지 않고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요 모습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거칩니다. 아주 입도 글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했는 말은 다 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세례요한의 모습이 어떤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한번 지어보실래요? 한번 더 읽고 지우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읽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한번 지어주실래요? 이분이 와서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실크 옷을 입었더라든지 아니면 면 100%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가죽 자켓인데 아주 이 처리를 잘한 걸 입었더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맛있는 케이크를 씹으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그렇죠? 이 사람 그때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약대 트럭. 대학생 나왔습니다. 약대 트럭. 이 허리끈은 뭐 했습니까? 예, 벨트는 가죽띠를 했습니다. 음식은 뭐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 이제 한번 보여주실래요? 됐습니다. 외모 쪽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분의 외모에서 나오는 대로 막 일가를 뱉어내는데 그냥 그대로 거친 말들을 합니다. 막. 그런데 살펴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어쩌면 요즘 부러워하는 모습일지도 모르죠. 요즘은 전부 이렇게 내추럴 한 걸 가지 않습니까? 뭐, 뭐라 그럽니까? 뭐, 비료 안 섞은 걸 뭐라 그러죠? 예, 올가닉. 이분은 아마 올가닉만 드신 것 같아요. 올가닉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올가닉 먹는다고 오래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데서. 그리고요, 이분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분 부분부터 먼저 보는 게 그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과를 진행하는데 빨리 나가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요, 마태복음 1절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딱 내리는 평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요?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제까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왔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왜요?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 온 걸 보면서 전한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모세도요 어렴풋이 내다보면서 사역했습니다. 다윗도요 어렴풋이 내다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자기 눈으로 딱 보면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주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자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는 자보다도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요한. 누가 칭찬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됐습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세례요한 한번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을 딱 요 문장으로 자기 거 만드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렇게 근데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랬는데, 세례요한은요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사를 하나도 안 행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도 무언가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의차해서 뭐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례요한의 일종의 어록입니다. 어록이 뭔지 알죠? 유명한 말.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39절. 세례요한 보고 우리 선지자라 그러죠? 맞아요? 세례요한 선지자라 그러죠? 그죠? 근데 세례요한이 원래는 뭡니까? 그럼 원래는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은 양을 잡고 주님 앞으로 죄인들을 끌고 가는, 데려가고 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원래 제사장입니다. 그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사장은 원래 세습이에요. 영원히 이렇게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면 자기가 제사장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럼 오늘 나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세례요한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표현했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39절과 1장 29절입니다. 두 개인데 제가 39절 뽑았습니다. 아닌데. 네. 요한복음 1장 39절. 죄송합니다. 29절 한번 뽑아볼래요? 1장 39절 맞아요? 요럴 때 옆에 수다 떠는 겁니다. 대학교 때는. 예, 1장 29절하고 예, 36절이네. 죄송합니다. 29절 좀 띄워 주실래요?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집에서 이게 준비를 다 해서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집사님 뭐뭐뭐뭐뭐 보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 보내 주세요 하니까 우리 집사님은 죄가 있습니까? 그냥 1장 39절 했는데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여기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 요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제 한번 보십니다. 요 그냥 볼게요, 집사님.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요? 어린 양. 이거는 제사장 아니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 가지고 양을 데려가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입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이분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거를 외우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 지워도 되겠습니까? 한 사람 지어보실래요? 예, 뭐 여기는 답이 없으니까 우리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한 표현이 뭡니까? 예,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자기 인기가 막 하늘을 찔러 올라갑니다.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이 40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막 사역을 한 첫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다닙니다.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기가 막 하늘을 솟아 올라갈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탁 뱉어내는 말은 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성도분들 얼마나 멋쟁인지 모릅니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사촌형이에요. 예수님보다 생년월일로 치면 어느 정도 빠른지 아세요? 예, 6개월 빠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빠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서로 만났습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볼 거예요. 6개월이 빠른데요. 6개월이 빠른데 자기 동생이 형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자가 세상에서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고 세례요한은 자기 친척 동생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비춰 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짧지요? 요건 외우십시오. 요건 외우십시오. 오늘 그 우리 이 안에 성경 찾으라는 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서 답을 나중에 집에 치시면서 요 부분은 외우십시오. 지금 자꾸 보십시오. 제가 외우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까지 뭐 외우십시오. 하니라 빼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읽고 이거 지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리라까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칠판 한번 지워주실래요? 예, 싹 지웠습니다. 한번 외울까요? 다 같이 외우십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요게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져야 되고요. 저는 쉬어야 되고요. 저는 그저 종으로서의 역할만 감당하고 저는 섬기는 역할만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례요한의 고백이 언제 튀어나왔습니까? 자기 인기가 막 절정을 향해 쫓아갈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increase해야 되고 but I must decrease. 나는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성도님들 요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들어갑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어쩌고 이제 머릿속으로 또 그림을 쭉 그리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37과 대충 잡혔죠. 그렇죠? 세례요한 멋쟁입니다. 멋쟁입니다. 오늘 어떻게 죽는지까지 다 나오는데요. 어쩌면 풀쩍 뛸지도 모릅니다. 요한이라는 뜻은 뭡니까? 193페이지입니다. 37과 뜻이 뭐죠? 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럼 앞에 세례는 왜 붙었습니까?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 왜 세례라고 붙었나 그러면?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를 주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앞에 뭐를 붙이나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도로서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요. 성경 구절 넘어가서 가족 배경.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외우시고요. 교회 처음 나오셔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잘 보십시오. 부모들은 모두 아론의 자손들이었다.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요. 그는 순수한 어디 가문 출신이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뭐가 된다고요? 세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던 그거는요,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다 예수님한테 다 퍼부어 놓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다니는 거 이렇게 보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해석은 따라갑니다. 그 해석은 왜냐하면은 제물이 되려 그러면요, 제물이 되려 그러면 그냥 끌고 다니면 제물이 안 됩니다. 언제 제물이 되나 그러면 죄인이 그 동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난 뒤에야 제물이 됩니다. 그 죄를 전부 동물한테 전가시켜 난 뒤에라의 제물이 됩니다. 그 예수님 보고 언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난 뒤에입니다. 그럼 그 세례의 행위가 뭡니까? 그럴 때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입장에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주님한테 다 이렇게 씌워놓고 그러고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도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집에 가셔서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들은 유대의 동네에 살았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몇 촌지간요? 사촌지간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몇 촌요? 사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촌입니까? 아, 잘하시네. 그게 이종입니까? 고종입니까? 이종죠, 이종이죠, 그쵸? 그렇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몇 촌요? 몇 촌요? 예, 네, 육촌입니다, 육촌. 요 해석은 어디서 하고 있나 그러면 킹 제임즈 버전 보면요. 두 사람은 서로 커전지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엄마하고 세례 요한 엄마하고는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몇 촌요? 육촌. 지금은 육촌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육촌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은 다 뿔뿔 흩어져 있지만 옛날 크실 때 사촌 그러면 그냥 피붙이에요. 그렇죠? 육촌도 아주 가깝습니다. 육촌도.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은 아주 가깝습니다. 왜요? 좀 이따 보면요. 자기 사촌 언니가, 언니지 싶어요. 예, 사촌 언니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바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쫓아가서 바로 만나지 않습니까? 축하해! 그러는데 벌써 뱃속에서는 서로 난리 났죠. 하이! 그러고 서로 난리 났 인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성경 보시면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엄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마 폐경이 넘었는 것 같아요. 폐경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몸기다리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 같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번 큰 제목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람 못날 때인데 그걸 알렸습니다. 지금부터 누가복음 1장을 펴십니다. 누가복음 1장은 우리 오늘 한참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머릿속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는 광야에 모여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와서 주님의 길을 쭉 닦아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소리의 사명만 감당하고 이 땅을 사라져 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향해서 극찬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누가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지금 제사 이제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이제 향을 피우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11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다 같이 11절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여자분들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도요. 성도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나면 하이 천사 이럴 것 같습니까? 하이 엔젤 이럴 것 같습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막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놀란 건 무서워. 거의 다 천사가 나타나면 놀란 건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천사 딱 나타나면 깡 이렇게 넘어갑니다. 진짜예요. 성경 보면요. 이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도 막 두려워하고 놀라고 막 그랬습니다. 향단 우측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희 집에 애 없지? 내가 애를 낳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두 사람이 나이가 아주 많아요. 믿겠습니까?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 아는 분은 대답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분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 집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을 것 같습니까? 예, 안 믿겠죠. 예. 다들 오래 다니셨구나. 한 번만 빼시고. 이제 한번 보십니다.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것 때문에 이분이 뭐가 되죠? 예, 벙어리가 됩니다. 제사장인데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요, 안 믿는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죠?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 믿죠?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 지금 천사가 지금 와서 지금 육성으로 가르쳐 주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천사도 못 봤죠. 예수님도 못 봤죠. 세례 요한도 못 봤죠. 다 못 봤죠. 근데 우리는 뭐가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집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복된 삶을 주님 올 때까지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요 향단 우편에 딱 서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는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다 갔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안 믿었으니까요. 기도는 하면서 안 믿었대요. 그렇게 기도는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 그래서 네 아내에게서 아들이 날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성경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사가랴가 이 제사장입니다.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어떻게 해요?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천사는 이게 doubting mind에서 의심하는 마인드에서 이 말을 뱉어낸 걸 알아요. 그래서 네가 의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아기 날 때까지 뭐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개월 동안 벙어리가 됩니까? 여자들만요. 네, 분명히 10개월이 싶어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왜 이 책에는 9개월이라 그랬을까? 이 지금 책이 9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줄을 치고 원래 9개월이에요? 그냥 10개월 그런 거는 그냥 우리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9개월? 9개월 10일. 9개월 10일요? 네, 한 9개월 정도. 예, 그러면 교재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학 클래스 같은데요? 예, 클래스 같은데. 1장 18절 다시 봅니다. 지금 이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19절 여자 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라고 나를 보냈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의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 20절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크게 읽으십니다.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뭐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래서 거부는 벙어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부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뭐 좀 내레이트 같아요? 이렇게 해서 벙어리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듣고 벙어리가 됐어요. 좀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죠? 이분이 이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오는데 천사를 만나고 그랬으니까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은 좀 늦으시네. 사가랴 제사장님이 좀 늦으시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합니다. 늦게 나와서 말을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 예. 저분이 안에서 분향하고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비전을 봤나 보다. 백성들도요, 참 파지티브한 분이에요. 저분이 거기서 졸았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쁜 제사장, 이럴 수도 있는데, 어젯밤에 뭐 했을꼬,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안에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셨나 보다. 성도님들,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예, 되도록이면. 한번 보십시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겼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백성들은 이상을 봤구나. 그런데 뭐가 돼 나왔습니까? 벙어리가 돼 나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들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냥 이분은 그냥 형용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요, 2번으로 가보십니다. 193페이지 제일 밑에 2번.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 보면은 9개월 동안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이 맞다 말이죠?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제 194페이지, 우리 꽤 많이 나갔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잉태를 했습니다. 그게 3번입니다. 3번. 잉태가 되고 난 뒤에, 성경에 어떻게 잉태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잉태가 되고 난 뒤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배는 자꾸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입덧도 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대체로 하잖아요. 입덧도 하고 이러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숨긴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엘리사벳이 잉태하다, 우리 거기 있는 문장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주셨다. 그녀의 사촌인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사촌인 엘리사벳 잉태의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엄마한테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너도 잉태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처녀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잉태가 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친척 누구도 잉태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쫓아가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는 임신 몇 개월이었겠습니까? 예, 성경 보면 임신 6개월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임신 6개월. 임신 6개월. 임신 6개월은 아마 입덧이 끝나고 입맛이 막 땡길 거예요. 임신 6개월은요, 체중이 임신하기 전보다 한 5 내지 6kg가 더 찔 때입니다. 그때는 피로도 느끼고, 이거 제가 조사한 거예요. 발도 이렇게 붓고, 허리 선도 없어지고, 맞아요. 허리선도 없어지고 막 이럴 때입니다. 애기 태동도 있고 잘 때 다리에 쥐도 조금씩 이렇게 나고 그러고 그럴 때입니다. 그럼 뱃속의 애기는요, 그 임신 6개월이면 키가 약 28cm에서 30cm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약 650g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고, 그때는 골격도 뚜렷해지고, 그때는 청력도 발달해서 엄마 심장 소리와 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요. 그 다음에 태지라는 게 분배된답니다. 얘가 이렇게 이거 빠져나올 때 이거 미끄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하얗게 기름이 막 분배돼서 그때부터 6개월 되면 막 그게 분배돼서 좀 허옇게 된답니다.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누나, 언니 그러고 가서 만나고, 마리아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그 만났을 때 막 안에서 애들이 막 들고 뜁니다. 막 안에 이 세례 요한이 막 차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막 지금 막 이렇게 한다 그러는 성경들이요,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막 나옵니다. 하여튼 하고요, 3번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4번 세례 요한이 거기 한번 볼까요? 만나는 거요. 2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에 찾았죠, 그렇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리아가 너도 잉태한다 그러고 내 사촌, 네 친척 엘리사벳도 잉태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말을 마리아가 딱 듣고는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막 얘기를 하고요. 44절 이 엘리사벳이 아이가 막 복중에서 뛰노는 것은 그냥 이렇게 태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때는 아마 임신이 조금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이 조금 됐을 때고 이제 6개월 딱 되고 하니까 이 세례원의 어머니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요, 42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큰 소리로 이 세례원의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누구도 복이 있다고요? 내 태중의 아이도. 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서로 하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아마 뭐 모양이 생길지 말지 하여튼 요래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이 한 번만 딱 했더니 세례요한은 그 안에서 막 난리 난 거 있죠. 막 성경 보면 기뻐서 날뛰었다고 그럽니다. 참 대단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5절 한번, 5번으로 갑니다. 194페이지 머리에 자꾸 이렇게 좀 그려놓으십시오. 아, 중요한 거 4번 있습니다. 4번 세례요한의 출생. 요한은 성경에서 기적 중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하나이다. 맞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육체적 출산을 가능케 하셨다. 때가 되매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척들이 그녀의 일로 기뻐하였고, 그 다음 잘 기억하십시오. 애 이름을 언제 정확하게 불러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까? 그게 언제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할례할 8일. 할례할 8일이 되어서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벙어리잖아요. 이 애 이름 할례할 8일이 되면은 제사를 드립니다. 애를 위해 가지고. 그러면 가면 애 이름을 뭐라 할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벙어리니까 사가랴 주니어라든지 뭐 사가랴 2세 뭐 이렇게 하려고 추천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얘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너희 친척 중에 요한이 없잖냐? 그랬더니 저거 아버지가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요, 글씨 쓰는 걸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 있죠. 요한이라고 딱 쓰고 난 뒤에 입이 탁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언제 이름을 명명합니까? 언제 이름을 만듭니까? 언제요? 할례할 언제요? 8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할례할 8일. 그럼 예수님은 이름 언제 정확하게 이 세상에 이름, 이 사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나 그러면 역시 할례할 8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먼저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2장 21절. 주사님. 누가복음 2장 21절. 예, 요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다. 예수님도 일찍이 예수하라 하라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이는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 이렇게 해줬는데, 이 이름을 일찍 가르쳐줬는데 정확하게 호적에다 기록하고 예수라는 건 언제 했습니까? 언제요? 할례할 8일. 할례할 8일. 세례요한도 이름을 언제 명명을 했습니까? 할례할 8일. 그러니까 8일 할례할 때 했습니다. 할례를 며칠 만에 봤습니까? 이제 다 외웠죠, 그렇죠? 8일 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할 8일 때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서 합니다. 우리 5분만 딱 쉬겠습니다. 5분만 나가서 커피도 마시시고요, 좀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좀 쉬다가 딱 10시 되면 할 일 많아도 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하라 그랬는데, 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예수를 하라 그랬는데, 할례할 때 되면 이제 가서 이름을 적어야 되잖아요. 이 이름이 뭐죠? 얘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이 아이를. 자, 이제 이게요. 이게 참 이게 이 부모님이 이 신앙의 대장부들이에요. 이게 애 얼마나 늦게 낳았습니까? 그 일본의 그 역사 소설 같은 걸 보면 풍신수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아이인지 아주 늦게 봅니다. 아주 늦게 봅니다. 그럼 막 애한테 완전히 뿅 갑니다. 정치를 못할 만큼 뿅 갑니다. 그건 누구나 그런데요.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아주 늦게 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안고 싶고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은데 이 아이를 어디서 키웁니까? 누가복음 1장 우리 그 성경책 우리 누가복음 찾은 데서요. 80절. 누가복음 1장은요 굉장히 깁니다. 80절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가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이인데 그리고 제사장인데 제사장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랍비 밑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율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빈들로 보냅니다. 빈들에서 그냥 거기 있는 것들로 옷 해입고요. 거기 있는 것들로 먹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복장이 옷은 어땠다고요? 무슨 옷? 약대 트롯을 입고 벨트는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 그걸 빈들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세례요한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저는 이 성경 구절 보고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 외울 필요도 없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쫙쫙쫙쫙 나옵니다. 보세요. 디베료 누가요? 가이사. 이 가이사는 시저잖아요. 로마 황제잖아요. 위에 있은지, 위라는 건 throne입니다. 그 왕좌에 있은지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드디어 이제 나이가 이제 30살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0살이지 않습니까? 제가 동갑이잖아요. 6개월 처진 동갑.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요 빌라도가 예수님 잡는데 앞장서잖아요. 그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셀레브리티 이름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누가가 머리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은혜를 참 많이 주는 분이에요. 앞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랍비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예,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데 빈들에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 유명한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면서 거기를 제가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빈들에서 누구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옵니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빈들에서요. 빈들에서 요한은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빈들에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토해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누군지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아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그 당시에 가장 내노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열려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거 잘 기록하시고, 요거 아마 여기 아마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기록하시고요. 요거 가슴에 잘 새겨놓고요. 요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묵상할수록 은혜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주님의 말씀대로만 딱 해서 준비를 시켜놓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 임합니다. 교회에 임합니다. 왜요? 준비된 사람을 쓰거든요. 드디어 서른 살이 돼서 이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빈들에 있는 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쁘겠습니까? 안 예쁘잖아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마디가 뭐죠? 세례 요한이 성경에 기록된 문명사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제일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사람들 막 밀려오니까 막 욕을 하잖아요. 무슨 욕을 했습니까? 독사 이 자식들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 개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뭐 four-letter word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 말을 그냥 막 뱉어냅니다. 그런데도 와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막 몰려오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문양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다시 이제 194페이지로 갑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복장은 아주 거친 복장이지만 음식도 아주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먹고 우리 생각하는 다른 곳에 있지만 유명한 사람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했습니다. 6번의 B번 그는 새 시대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적해 주기 위해 왔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8절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참 성경에 우리가 슬쩍 넘어가는 게 있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냈습니까?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는 외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상죄를 짊어지는 것을 동시에 알고 있는 거죠. 넘어갑니다. 19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바로 위에 요한복음 1장 20절은 뭔가 하면요,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묻습니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7번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요, A, B, C, D 이렇게 쭉 이러면 이렇게 쭉 나열됐는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 네가 앞으로 세례주는 사람이 세례주는 사람 중에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식별하나 하면은 내가 세례를 딱 줬는데 그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럼 그 사람이 세례요한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A, B, C, D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B번 한번 봅니다. B번 상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별할 수 있는 징조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을 찾아보자 요한은 말하기를, 지금 찾아놨거든요. 요한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고, 처음에는 자기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성령이 위에 이렇게 내리는 게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그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 B, C, D를, D로 갑니다. D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물 가운데 계셨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뭐를 만들자 이렇게는 돼 있었지만은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세례 받으실 때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 세례요한한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재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메시지와 그를 만난 후에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나쁜 자식들아,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계속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쇠하여야 되리라. 이런 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뭔가 바뀝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한만 생각해도 세례요한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세례요한과 같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낯을 가지고 막 남 뭐 하는 거 보면 내리 까고 그걸 못 참고 막 이런 거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세례요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한 성경 구절을 보면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세례요한적인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찾아보는 성경 구절 나오는데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요. 요한복음 10장 41절. 조금 뒤에 있네요. 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적인 은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두드러져야 되지. 회개하라 이 나쁜 자식들아. 나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아. 그리고 확 나서는 그런 게 세례요한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세례요한 평생을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무엇도요?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뭐요? 참이라. 성도 여러분들, 세례요한이 했는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만 했다고요? 참말만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참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말만 합시다. 정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면서 뭐 다른 거는 막 나타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했는 말은 다 참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도 없어도 이적은 행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 세례요한적인 은사는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있으면 막 눈에 불쌍지를 켜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그런 친구들 많았습니다. 막 학교에서 뭐 자꾸만 것만 하면 막 그냥 쫓아가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하는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 그럼 뭐 신학교는 그냥 굴러가는 거고. 근데 세례요한적인 은사는 뭡니까? 그럼 요 10장 41절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다 뭐라고요? 다 참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참이라.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어떻게 해요? 참이라, 참이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들, 세례요한은 이렇게 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요, 쇠하여야 되리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고 싶고요. 우리가 조금 안 나타나면 이거 조금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룰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은요 싹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적을 못 행했지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이것까지 큰 자가 없다고 이 사람같이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를 못 행했습니까? 이적을 못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그러면 굵직굵직한 거 자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높여줬습니까? 예, 예수님만 높여줬습니다. 자기가 형인데도요. 형인데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병태라는 친구가 한 달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수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철수가 교회 안 나오는데 마음 좀 돌려주세요. 벌써 철수가 교회 안 나온 지 한 달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고는 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철수의 집을 찾아가서 딱 보니까 철수가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간곡하게 피라미드 잘못됐다 그러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막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수도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막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다음날 그 병태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철수가 교회 나온다 그래요? 목사님 입을 꼭 다물고 허공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온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입을 엽니다. 병태야, 너 자송녀나 정수기 한 대 살 생각 없냐?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우리가 주님만 높이자고 막 그래도요 우리 속에 내게 뭐가 하나 땡겨가지고 내게 나가려고 그러면요 이렇게 꼬들깁니다. 반드시 분명히 가서 제가 그냥 읽은 거라서 목사님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그냥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낫습니까? 왜 우리가 나옵니까? 왜 우리 이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나오면 섭섭합니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요, 그걸 싹 다 버리는 거 있죠? 세례요한은 싹 다 버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해요? 새하여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다음 쭉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알죠? 자기가 바른 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취하는 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새로 결혼한 그 여자가 이 목을 치게 만들죠, 그렇죠? 자기 딸내미를 내세워가지고 막 예쁜 춤추게 해가지고 뭐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때 엄마한테 쪼르륵 물어갔으면 무슨 뭐 달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야, 세례요한 목을 달라 그래라. 이 쪼르륵 달려와서 사람들 다 있는데 세례요한 목이요. 그랬더니 성경 보시면요, 헤롯이요, 그거 취소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베테남에 맹세도 있고, 성경 보면은 맹세도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들었던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례요한 목을 쳐라. 제가 이름 한번 물어볼까요? 그 춤췄는 여자의 이름이 뭐죠?
살로메.
예, 살로메. 우리 권사님 막 뵙이시다. 그 춤춘 여자 이름이 살로메고요. 그 살로메 엄마 이름이 뭐죠?
헤로디아.
예, 헤로디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헤로디아.
헤로디아,
살로메, 세례요한,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다 그랬던 이 세례요한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만만 했고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여라 되리라 그랬던 이 사람의 목은요, 무슨 값으로 나갔습니까? 작은 어린 여자의 춤 값으로 목이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세례요한 계속 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흥해지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렇게 해서 한 30살쯤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대에서 퇴장을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한 말은 이적과 기사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다 어떻다고요? 참이라. 성도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요, 우리는 감추어주시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도 좋지만 아골골짝 빈들까지 주님 말씀 들고 우리 세례요한처럼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각오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7페이지에 있는 6번 이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이건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쭉 지금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거는 과제물로 집에 가셔서 예습도 아니고 복습도 아니고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음 올 때 몇 과를 한다 그랬습니까? 예, 사과 한다 그랬습니다. 사과를 좀 읽어보십시오. 사과는 이제 노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거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책 좋죠? 예, 이거 하시면서 마음껏 내 거로 만드셔서 성경 말씀 많이 익히시길 바랍니다.